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또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패한 자들이라 깨달음에서 느린 자들이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확인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서 본 바대로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에 관하여서 7장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제사장직을 받으신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레위 제사장들은 죽어가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마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레위 제사장들은 그 죽어가는 그 수많은 레위 제사장들이 증거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 죽지 않는 제사장, 항상 있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의 필요성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항상 있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은 본래 신성을 가지셨던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하늘을 통과하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 곧 왕이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제사장은 그 이름이 제사장이다라는 이 타이틀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증명, 이 타이틀이 그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런 뭐 장로 교회 장로 직분, 집사 직분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그 직무가 직명은 들어왔으나 직무는 무엇인지 가려진 채로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무엇을 하는지 집사님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른 채로 들어온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입니까? 심방하는 일입니다. 영혼들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핀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는 회의가 당회인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있어 보면 많이 들리는 소문이 무엇이냐면 직명은 있으나 직무는 모른 채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안에 다툼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이 직명 자체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 이제 8장에서는 그래서 일들을 소개합니다. 섬기는 장소가 있다. 제사장이 섬기는 장소가 있다. 또 제사장의 직무가 있다.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일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소요. 성막이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이 만든 장막에서 일하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성막에서 일하고 나중에는 성전에서 일을 했죠. 그런데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장막에서 일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본떠서 모형으로 만든 것이 이 땅에서 사람이 만든 그 장막이었습니다. 그건 참 장막이 아니죠. 본뜬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하늘의 참 장막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장막을 본뜬 그 본뜬 곳에서 그들은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만든 장막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레위 제사장들이 죽어가는 그 레위 제사장들이 영원한 제사장의 필요성을 증거했다면 하늘을 본뜬 이 땅에 사람이 만든 이 장막이라는 이 제사장이 일하는 이 장소가 증명했던 것은 바로 참 장막의 필요성을 증거한 것이죠. 하늘의 참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필요함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섬기는 장소에 관하여서 이제 8장은 말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제사장이 섬기는 직무에 관하여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란 예물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레위 제사장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럴 필요는 없으셨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레위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런 예물, 동물을 가져오는 것, 황소를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그런 것과 동일한 직무를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이제 9장에서 더 확대하여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무엇입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그런 황소와 염소와 양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성소에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약의 중보자로 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의 목적을 성취했는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의 성취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완전한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새 언약이 필요했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직의 한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직의 필요성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이 장막은 하늘의 참장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필요성을 증거했습니다. 레위 제사장이 참여한 옛 언약은 필연적으로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중보자의 필요성을 증거한 것입니다. 6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한 것입니다.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좋은 언약인 이유가 무엇인가?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더 좋은 약속이 무엇인가? 이제 계속 그것이 나오고 있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이 필요 없을 터인데, 그러나 이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즉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흠이 없는 것, 완전한 성취가 있는 그런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며 더 좋은 언약인 이유는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첫 언약은 흠이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언약의 이런 한계는 둘째 언약의 필요성을 증거하는 겁니다. 첫 언약이 가진 한계,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이 더하여져만 했던 그 한계는 무엇인가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이 맺으리라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가져와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의 잘못, 이것이 첫 언약의 한계인 것이죠. 그들의 잘못 때문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맺으실 새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언약, 그 언약은 어땠는가? 파기되는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 언약이 파괴되는 언약이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언약을 준수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내던 날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그 언약을 맺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다른 율법들을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약속하는가 하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모세가 피를 가져와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한 이들이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이 약속을 지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 곳에서 다 깨트렸지요. 그리하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 지적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수없이 반복하여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새 언약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시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하십니다. 11절은 더 나아갑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이들까지 다 하나님을 알아서 주를 알라라고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모든 근거들에 대하여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첫 언약과 다른 둘째 언약, 새 언약의 특징들을 여기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에 있는 대로 이 새 언약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2절에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만큼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을 암송하고 또 뭐 여러 곳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저기 다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한다고 하여서 지켜지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여기저기 다 이렇게 집안 곳곳에 새겨 놓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앞에 두고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이 신명기이죠.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 20절 말씀입니다. 31장 20절 말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20절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기 전에,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네.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때는 2세대가, 그러니까 1세대가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남았지만은, 그리고 이제 2세대가 출애굽했던 그 이제 2세대가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아 그러면 그들은 다른가? 그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라고 하십니다.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들의 마음의 구조를, 마음의 특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향을 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의 성향이란 어떤 것입니까?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바가 악한 그 마음이죠. 그 생각하는 바가 악한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를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그 모든 악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근원이고 근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7장 51절 보시면 이제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당하게 죽인 그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과 성령을 거스르는 것과 지금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성령을 거슬러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발시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 언약은 한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저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율법을 준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라고 평가하듯이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바로 마음의 완악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결국 언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내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할례라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빼내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그 민족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두려운 음성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아, 두렵도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에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으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확신 가운데서 순종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증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내가 직접 본다면 아, 내가 정말 믿을 텐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바로 눈앞에서 본 이들이 많았으나 믿지 않으냐 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처실 목사님 입관 예배 때 하신 설교에서 하신 말씀인데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 그 부자가 말하죠. 죽어서 간다면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간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할례가 없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이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겼다면 이제 이 둘째 언약, 이 둘째 언약은 첫 언약이 할 수 없었던 것, 곧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라 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영적인 할례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완악한 마음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둘째 언약에서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실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는가, 마음의 할례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단단하고 부패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지지 않는다면 죽어서 그 단단한 마음, 그 마음이 부드러운 살처럼 살 같은 마음, 살아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새 언약에서 서로를 가르쳐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 지식을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을 친밀하게 아주 깊이 알 때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언약에서 아주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 언약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언약 관계 아래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삶의 지향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인생의 동기와 목적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무의미하게 살았다면, 아니면 또는 그저 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기 인생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 정체를 생각할 때도,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관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경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자들은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험적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여호와는 내가 피할 바위시라.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위로가 되냐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때문입니다. 우리는 늙어갑니다. 육체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퇴해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실제요, 삶이요, 경험으로 마주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온전히 알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시작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던 그 모든 표적들과 그 생애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이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알게 하십니다.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불의한 자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이 언약인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 죄 문제의 해결은 구약의 제사들이 예표했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입니다. 그 죄 문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 대속죄일, 매년 반복되는 그 제사, 그렇게 반복되는 제사 자체가 무엇을 증명합니까? 반복해서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가 무엇을 증명합니까? 아, 이 제사는 죄를 사할 능력이 없구나. 죄를 사할 효력이 없다는 것을 그 제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예표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이 가진 모든 한계가 극복되는 그 일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사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레위 제사장직을 통해서 제사장직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성을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백성을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성취하는 일은 레위 제사장직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일하였던 그 성소는 하늘의 참 장막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인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일, 그 일에 대한 모형이 바로 이 사람들이 세운 땅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죄를 속죄하는 이 제물도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다. 그 실체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일입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직이 근거해 있는 이 율법은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레위 제사장직과 함께 묶여있는 이 예언약 자체는 한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 제사장직의 한계가 결국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영원한 제사장의 그 필요성을 증거하듯이 죄 문제의 해결을 근거해서 주어진 이 마음의 할례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새 언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고 이제 모형으로 주어진 것들, 예표로 주어진 것들을 완성하셔야만 했습니다. 첫 것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된 후에 첫 언약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첫 언약에 머물러 있어서 여전히 제물로 가져오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죄사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허물 수 없는 평강을 맛보시며 누리시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무지한 자요,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자이나 주여,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붙들게 하시고 주의 자녀되었다는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과의 이 놀라운 복된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줄 수 없는 지식이요, 세상은 줄 수 없는 이 기쁨과 평강이오니 주여, 주님 아는 이 복된 지식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날마다 날마다 우리로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에 오염의 찌꺼기가 있사오니 주여, 그것들과 싸우시며 그것들을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주여, 주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